여러분,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누구나 인정받고자 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는 자신이 하는 일을 통해서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고 싶어하고, 그리고 자신이 행한 일을 통해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을 때에 보람과 기쁨을 느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은 학교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사람들을 만날 때든지 언제든지 우리들은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때에 거기에서 자존감을 느끼게 되고, 그리고 자기가 하는 모든 일들이 기쁘고 즐거운 일이 됩니다. 여러분, 이 인정받으려고 하는 마음은 우리의 삶에 아주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에 열심히 하고, 그리고 자기 발전을 위하여서 노력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같이 긍정적인 작용을 하는 이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때때로 우리 마음 가운데에 부정적으로 나타날 때는 그것이 우리에게 큰 고통의 원인이 된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이루고자 할 때 그것을 잘 이루지 못하면,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루저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자기는 실패한 인생이라고 하는 그런 자책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나는 왜 이것밖에 하지 못하나? 라고 하면서 자신을 비관하는 그런 상태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사실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리고 아, 내가 이런 부분에 부족하구나, 그래서 내가 이번에 이런 것을 더 힘써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으로 그치고 더 정진하는 그와 같은 태도로 나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지나치게 되면, 그 사람의 자아가 지나치게 강하면, 자기가 어떤 일을 이루지 못했을 때에,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할 때에 그것이 곧 패배감으로 나타나게 되고 절망으로 나아가게 되고 자존감을 상실하게 되는 그와 같은 상태로 들어가게 되어서 그 사람이 심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망은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서만 그렇게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영적인 삶에서도 이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망은 우리 마음 가운데에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을 동시에 산출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신실한 그런 성도들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삶에 있어서 이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망이 부정적으로 드러날 때에는 그것이 훨씬 더 나쁜 영향을 가져오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세상적인 마음보다 훨씬 더 나쁜 결과를 가져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에게 죄를 지으면 아, 그 사람에게 미안하다고 쏘리하면 되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 그것은 영원하신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매우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교회 안에서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있는 위험이 있는데, 영적인 지도자들이 이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망으로 인해서 당하는 고통과 죄는 매우 심각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지도자들은 그의 삶과 사역이 자신 개인에게 그치는 것이 아니고 온 교회에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지도자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망을 가지게 되면 그 사람은 그것을 열심히 하지만 그러나 결국 그 열매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자기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그와 같은 마음 때문에 성도들의 마음을 그리스도에게로 향하게 하지 못하고 자기를 바라보게 하고 자기를 추종하도록 하는 그와 같은 사역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날 교회의 많은 사역자들이 그와 같은 죄를 범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성도들이 자기를 따르고 자기를 추종하고 자기를 위하여서 일하도록 만드는 그와 같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교회들을 가보면은 그 교회는 담임 목사가 마치 하나님처럼 추앙받고 담임 목사님 말이라면 모든 일에 다 아멘하고 충성하지만 그러나 그게 없는 것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높이는 그와 같은 모습은 현저하게 사라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입으로는 말로는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실제 교회 생활과 삶을 보면 모든 것이 목사 한 사람에 의해서 모든 것이 좌지우지되고 성도들도 목사에게 인정을 받느냐 목사에게 미움을 받느냐 하는 것이 자기의 영적인 삶의 기쁨과 슬픔이 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그 목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없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 마음에 사로잡혀서 그 사역의 결과가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목사가 자신이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는 교주가 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게 만드는 즉 목사가 우상이 되고 성도들은 그 우상을 섬기는 그와 같은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지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있는 위험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우리 성도들이 참 이 인정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정말 그리스도에게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성도들이 앞에서 목사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를 따르도록 한 그 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된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실제로 저 목사가 우리를 하나님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따르도록 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고 우리 성도들이 그것을 벗어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 성도들의 마음도 자기가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목사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게 되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그 성도가 맹목적으로 목사를 추종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이 말씀이나 기도나 지시가 그것을 내가 성실하게 하게 할 때 내가 교회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그래서 내가 만족하고 기쁨을 누리게 되는 그와 같은 상태에 있게 된다면 여러분, 이 성도는 불행하게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교회 성도들에게 있는 그 위험 한 가지를 지적했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영웅 숭배주의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경계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영웅 숭배주의는 뭡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옆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서 영적인 깨달음을 얻을 때에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깨달아서 그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서 마음 가운데 영적인 기쁨과 즐거움을 누립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어떤 위험입니까? 자기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하나님을 깨닫게 해주고 영적인 확신을 가지게 해준 그 영적인 지도자를 우리의 영웅으로 우리가 추앙하는 그런 위험 가운데 우리가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느 면에서 자연스러운 것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매우 위험한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참 복음을 가르쳐주고 전해준 사람들을 우리가 사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사랑합니다. 여러분, 복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은 사도 바울을 너무너무나 사랑해서 그에게 자신들의 눈이라도 빼어줄 것 같은 그와 같은 사랑을 보였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고 구원의 복음을 깨닫게 해준 영적인 지도자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나 거기에도 위험이 있다는 것을 우리 성도들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깨달은 복음과 우리가 깨달은 진리를 인하여서 우리가 그 진리가 우리에게 준 기쁨과 자유를 누리면서 이 진리와 이 복음이 어디로부터 왔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고 우리에게 이 진리와 자유를 준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야 하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데서 그치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이 목사 영적인 지도자를 더 사랑하고 그를 더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런 잘못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지도자가 우리의 영웅이 되어서 이 영적인 지도자를 우리가 추종하는, 그래서 그를 마치 우리 마음 가운데 교주처럼 떠받드는 그런 행태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에 있는 매우 위험한 요소이고 오늘날 한국교회의 많은 교회들이 이와 같은 영적인 오류에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목사들도 그런 잘못을 하게 되고 그리고 성도들도 그와 같은 잘못에 빠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한 사람을 추종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말씀을 가르쳐준 사람이 아무리 우리가 고맙고 감사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어떤 사람을 추종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와 같은 마음이 우리 마음의 중심에 있어야 하고,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복음을 깨닫게 해주었다 할지라도 그를 우리가 사랑하지만 그 사람이 결코 예수 그리스도가 서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복음을 잘못 받은 사람이고 복음을 전해준 그 사람도 순전한 복음을 전해준 것이 아니라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망 가운데서 자기를 드러내는 잘못을 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의미에서 우리가 이와 같은 우상 숭배에 빠져서는 안 되는데, 이렇게 우리들이 빠질 수 있는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지지 않았던 한 사람의 모습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드러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과 은사와 재능과 성령의 능력이 그의 삶에 있어서 그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를 추종하였기 때문에 이와 같은 오류에 빠지기 쉬운 그와 같은 위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은 우리들이 저지를 수 있는 그와 같은 잘못에 빠지지 않고 자기를 지키는 그와 같은 놀라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요한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배워야 할 영적인 진리가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들이 빠질 수 있는 자기 인정의 이 욕망이 우리 마음 가운데 나타나서 부정적인 오류에 우리가 빠질 수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와 같은 오류에서 자기를 지킬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세례 요한이 완벽한 모델로 우리에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의 모습을 통해서 배워야 할 영적인 진리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세례 요한은 시기하지 않는 그와 같은 모습을 주고 있는데 그는 시기하는 마음에서 자기를 지켰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모든 사람이 빠질 수 있는 영적인 위험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는가? 그것을 살펴보는 것은 정말 경이로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누구보다도 이런 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많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외적인 자질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누가복음은 세례 요한의 탄생 기사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누가복음 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은 천사가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이 요한이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예언해 준 말씀이 있습니다. 천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스라엘 자손을 주고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제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며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는 성전에서 천사가 전해준 말을 들었는데 천사는 이 요한이 얼마나 탁월한 영적인 사람이 될 것인지를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는 거룩한 사람으로 살 것이라는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될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그의 심령은 엘리야의 심령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 엘리야가 보여준 능력을 그가 나타낼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천사가 예언해 준 것처럼 이 세례요한은 정말 탁월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당시에 종교인들이 감히 보여줄 수 없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종교적으로 너무나 이 타락해 있었는데 그리고 로마의 식민지를 받으면서 백성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룩한 마음이 없었고 그들 가운데는 이 로마의 문화와 로마의 그 압제 가운데서 수많은 사람들이 타락한 악한 삶을 살고 있었고 백성들의 마음도 너무너무나 강팍한 상태에 있었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이 이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사랑에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거스리며 살았던 그 삶에서 떠나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으로 돌아오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올 수 있도록 사람들의 마음을 예비하는 그 일에 요한이 능력 있게 쓰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 그의 사역에서 보면은 그의 말씀을 듣고 세리들도 요한에게 와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고 회개하고 나와서 물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리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 사람들은 가장 현실적인 사람들입니다. 이기적인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의 민족의 정체성을 그들은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로마에 빌붙어서 자기 민족들을 압제하였던 그와 같은 사람들이 이 세리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세리들조차도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라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모습을 보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창기가 없었습니다. 창녀가 없었죠. 그런데 로마 문화가 들어오면서 이스라엘 땅에 창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창녀들조차도 요한에게 돌아와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군인들, 이 군인들은 로마의 군인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의 군인들은 로마 총독의 그 지휘를 받으면서 그들은 예루살렘 성 안에 거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군인들은 유대인이면서도 로마나 다른 어떤 힘 있는 왕들의 용병 노릇을 하는 그와 같은 군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했기 때문에 이 군인들은 가장 포악하고 잔인하고 이기적이고 자기의 민족을 압제하는 그와 같은 악한 사람들이 그 당시에 군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도 요한에게 와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물었습니다. 여러분, 요한이 보여주고 있는 이 사역의 모습을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나와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죄인으로 대표되는 세리와 창녀와 군인들조차도 요한에게 와서 회개하였다면은 다른 일반적인 양심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던 백성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나와서 그의 말씀을 듣고 그에게 가르침을 받으려고 했는지 여러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심지어는 헤롯조차도 요한을 선지자로 알고 두려워했다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요한의 사역의 절정은 바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나오실 때에 예수님을 세상에 나타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내려오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선한 음성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요한의 사역의 열매가 이와 같이 놀라운 것이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요한을 추종하고 그를 높이고 그를 선지자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요한은 자신의 외적인 능력과 사역의 결과와 재능으로 말미암아서 그는 교만해질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초기 제자들을 보면 그들이 다 세례 요한을 따랐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빌립과 나다나엘 같은 사람들은, 최소한 이 사람들은 먼저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이와 같은 가운데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23절 말씀 보면은 요한도 애논에서 세례를 주는데 거기에 물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세례 요한과 같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세례를 주는 일들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고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주고 있었는데, 여러분,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일정 기간 함께 사역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25절 말씀을 보면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으로 더불어 결례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결례는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과 요한이 함께 세례를 주는 일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서로 변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변론을 하였을까요? 그것에 대한 실마리는 26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가 요한에게 와서 가로대, 랍비와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자, 곧 선생님이 증거하시던 자가 세례를 주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요한의 제자들과 함께 이 토론을 했습니다. 무엇에 대해서 토론했습니까? 아마도 그들이 볼 때는 요한도 세례를 주었는데 예수님도 세례를 주고 있고,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가서 세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했을 것이라고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요한이 전에는 가장 위대한 선지자였고 사람들이 다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았는데 봐라, 이제는 예수에게서 더 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다. 그러니 이제는 너의 스승인 요한의 시대는 끝났고 예수님의 시대가 오고 있다 라고 말할 때에 그 말을 들은 이 요한의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생겼겠습니까? 이 요한의 제자들이 이 말을 들을 때 그들의 마음이 불편해졌던 것입니다. 아, 우리 스승님보다도 이 예수님이 더 능력 있는 분이시고 그리고 더 많은 사람이 그를 추종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여러분, 요한의 제자들의 마음은 이 유대인들의 이 말이 걸림이 되었고 자기의 스승이 예수님보다 더 못한 것으로 사람들에게 말해질 때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시기심과 질투심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에게 와서 이 말을 하였던 것입니다. 선생님, 선생님이 증거하시던 그 사람이 세례를 주는데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갑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의 제자들이 질투심을 느껴서 자기의 스승에게 가서 이 말을 할 때에 여러분, 요한도 이 말을 듣고 충분히 질투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고 그의 마음이 질투심에 충동될 수 있는 그와 같은 여지가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한은 어떻게 말합니까? 27절과 28절 말씀을 보시면 요한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나의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거할 자는 바로 너희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요한은 예수님에 대하여 어떠한 시기심도 없습니다. 질투심도 없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고 이 질투심에 충동되어서 마음이 불편한 자기의 제자들을 향하여서 그가 꾸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희들이 나의 증거를 따라서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는데 너희들이 이와 같은 질투심을 가진다는 것은 합당치 않은 것이다. 도리어 너희들이 가서 이 예수님을 증거해야 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요한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한은 어떻게 인간적인 마음에서 나올 수 있는 이 시기심을 이길 수 있었을까요? 이 유혹을 어떻게 그가 벗어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27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요한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인간적인 차원에서 생각하면 우리들은 제가 앞서 말했던 수많은 영적인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빠지는 이 인정받고자 하는 자신이 인정받고자 하는 이 욕망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한처럼 사람들이 무엇이라 말해도 하나님께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이 진리를 우리가 굳게 붙들고 있으면 우리들은 사람들이 와서 우리들에게 하는 그 어떤 말에도 우리의 마음이 충동되거나 우리가 시기심이 빠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에게는 사람의 칭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제자들이 불평함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이 시기심으로 격동되지 않고 자기 자신이 본분이 무엇인가를 냉철하게 보고 자기를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얼마나 이런 일들에 연약한 자들인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조금만 우리를 무시하는 말을 하면은 우리는 곧 분노합니다. 남들이 우리보다 더 나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범죄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움과 수군거리는 것과 다른 사람들을 격동하여서 분파를 짓고 당을 짓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사람 사이의 다툼과 오해와 싸움을 불러일으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이와 같은 시험이 항상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사탄이 우리를 미혹하기 위하여 자주자주 사용하는 방법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죄를 어떻게 피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요한처럼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것은 사람들이 어떤 칭찬과 어떤 명성을 부여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다 헛된 것이라고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위대하고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좋다고 그렇게 칭찬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복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에 우리의 눈과 마음과 시선이 고정되도록 만들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와 같은 지도자들을 과감하게 무시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로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에 고정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우리의 마음이 사로잡혀야 하고 그리고 우리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와 같은 마음과 심령에 우리의 마음이 사로잡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것은 사람들이 어떤 칭송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다 헛되고 무의미하고 신기루에 불과한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와 같은 말에 우리의 귀를 기울이지도 말아야 합니다. 보지도 말아야 합니다. 그런 것들을 추구하지도 말아야 하고 그와 같은 자리에 나아가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오직 우리를 판단하신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사로잡히고 붙들릴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방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사람의 인정보다 하나님의 판단을 더 의지하였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높아지는 것보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들에게 드러나고 높아지는 것, 그것을 더 추구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바로 그와 같은 이 영적인 진리를 굳게 붙드는 자가 될 때에 우리의 마음이 이와 같은 죄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요한이 이와 같이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욕망 가운데서 자기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을 더 기뻐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와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행하는 세례에 대해서 불평하는 것을 들을 때에 요한은 도리어 그의 제자들을 책망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누리는 기쁨의 근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3장 2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자기의 기쁨과 즐거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정원에서 요한의 마음에 있었던 그의 영적인 상태를 알게 됩니다. 사람들은 외적인 것을 평가하고 자신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자신이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망에서 어떤 일들을 행하지만, 그러나 요한은 이와 같은 인간적인 욕망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그것을 이 신랑의 친구의 비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결혼 관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유대인들은 이와 같은 결혼 관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요한이 이 말을 할 때에 요한의 마음과 심리의 상태가 어떤지를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유대인들과 같은 결혼 관습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요한이 하는 이 말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는 마음으로부터 잘 느끼지 못합니다. 여러분, 유대인은 어떤 결혼의 관습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유대인은 오늘날처럼 우리가 저기에 정말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으니까 내가 한번 프로포즈를 해봐야지 라고 생각해서 그가 그 여자에게 다가가서 말을 걸고 선물을 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떤 결혼을 했습니까? 우리 조상들처럼 이 중매 결혼을 했죠. 그래서 이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이어주는데 이 남자와 여자가 둘이 직접 만나서 서로를 확인하고 그리고 이 결혼하기 위해서 어떤 절차를 진행할 수 없었습니다. 그 중간에 매개체가 있었는데, 중매쟁이들이 있었는데 누구인가 하면 바로 신랑과 신부의 친구들이었습니다. 이 신랑의 친구들은 신랑과 신부 사이에서 전갈을 주고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신랑이 무엇을 원하고 신부를 위하여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신부에게 해줄 것인가, 신랑의 관심사를 신부에게 제시해 줍니다. 그러면 신부는 그것을 듣고 자기의 신랑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재력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가문에 있는 사람인지, 어떤 인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자기에게 무엇을 해주려고 하는지 그것을 듣습니다. 그리고 이 신부는 자기의 신랑이 어떤 사람인지를 생각하면서 그 신랑에게 마음을 줍니다. 그리고 자기의 마음을 전달해 줍니다. 그 사이에서 오고 가면서 신랑과 신부를 이어주는 사람이 바로 이 신랑의 친구들이었습니다. 이 양 집안의 그 가문에 어떤 서로 이해가 다르고 어려움이 있는지 그 어려움을 서로에게 이해시켜주고 해소시켜주고 서로가 서로를 신뢰할 수 있도록 이어주는 사람들이 바로 이 신랑의 친구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랑의 친구들은 양쪽 가문이 가장 좋은 이익이 되는 길이 무엇인지를 위해서 애쓰고 둘이 잘 결합할 수 있도록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는데 노력을 기울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노력하면서 모든 일들이 잘 진행되어 가고 신랑과 신부가 기꺼이 서로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노력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잘 되어 갈 때에 그들은 보람을 느꼈고 마침내 이 결혼이 성사되고 그 결혼식 날 신랑이 신부를 취하기 위하여 그 신부의 집을 방문할 때에 누구보다도 앞에 서서 기뻐하면서 신랑을 데리고 신부 집에 찾아가서 신부를 취하여서 신랑의 집으로 데리고 올 때에 그 모든 일들을 가운데서 가장 기뻐하고 보람을 느끼는 사람이 바로 이 신랑의 친구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신랑의 친구들은 이 두 사람이 어떻게 맺어졌는지, 어떻게 어려움을 극복했는지, 어떻게 서로가 서로를 받아들였는지 그 과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신랑의 친구들은 신랑이 가서 신부를 취하여 올 때 그것을 보면서 누구보다도 마음 가운데 큰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사람이 바로 이 신랑의 친구들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자기에게는 이 신랑의 친구들이 누리는 그 기쁨이 나의 마음 가운데는 충만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은 자신에게 이 신랑의 친구들이 가져야 할 마음과 태도가 바로 자신의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문화 가운데서 신랑의 친구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가장 이타적인 사람입니다. 친구에게 진정한 우정을 가지고 일하는 그런 중요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약 신랑의 친구가 신부를 신랑에게 소개해야 되는데 자기 자신이 중간에서 이 결혼을 깨뜨리고 자기가 신부를 가로채거나 둘 사이에 오고 가면서 거짓말을 하면서 자기의 이익을 취하는 그런 사람이라면 여러분, 이 사람은 악한 사람 중에서도 가장 악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한은 진정으로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그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따르기를 원하는 신랑의 친구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이타적이고 헌신적이고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요한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은 진정한 신랑의 친구로서 신랑의 친구들이 누리는 그 기쁨이 자신의 기쁨이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은 어떻게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참으로 우리는 요한이 신랑의 친구들 가운데서 최상의 친구라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한이 어떻게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그는 먼저 하나님의 증거를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오실 메시아에 대한 지시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보내신 자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위로부터 오신 자로서 그가 증거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듣고 따라야 할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그가 알았던 것입니다. 31절부터 36절 말씀은 이 세례요한에 대한 요한의 신학적인 해설이 나오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서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도다.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이 참되시다 하여 인천년이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위에서부터 오시는 이는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오시는 이라는 것을 그가 듣고 알았습니다. 그것을 믿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바로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하고 예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요한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 하나님의 증거에 그가 겸손하게 순종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사람들이 자기에게 오는 것보다 예수님에게 나아가서 그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을 그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우리는 요한이 얼마나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종인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서를 공부하면서도 히브리서 기자가 증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세에 대해서 말하면서 모세는 하나님의 집의 사원으로서 하나님께 얼마나 충성된 자였는가를 이야기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도 마치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집에서 충성하는 자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의 집에서 다 이 요한과 같은 충성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든 우리 성도들이든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 할 절대적인 진리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다 하늘로부터 오시는 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서 그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영적인 삶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에게 가서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사람들의 가르침이나 교훈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어떤 일정한 도움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궁극적인 해답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나아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오시느니 하늘에서 보고 들은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한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에게 나아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증거해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은 자기의 제자들에게도 너희들이 오히려 그분을 증거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요한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그렇게 말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너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에게 가야 한다. 너는 예수님을 알아야 한다. 라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요한이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자신보다 더 큰 영적인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요한의 사역도 위대했지만 그러나 요한은 자신보다 예수님이 훨씬 더 크신 분이라는 것을 그가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큰 열정과 말씀의 권위로 죄인들을 깨우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메시아를 바라보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에게 나오는 사람들마다 죄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일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것은 위대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이 자신보다 더 크고 위대한 분이라는 것을 겸손하게 인정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34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요한은 예수님의 사역을 통하여서 자기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한량없이 주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증거하였던 것입니다. 요한의 세례가 마치 이슬비와 같이 가라앉은 심령에게 일념을 촉촉하게 적셔주시는 주는 그런 은혜가 있었다면 예수님의 사역은 소나기와 같아서 가뭄에 가라앉은 영혼들이 먹고 마시고 씻고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그 심령에 전해주는 놀라운 사역이라는 것을 그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은 하나님의 뜻과 역사를 겸손하게 인정하고 따르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할 수만 있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고 그것을 기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요한이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만이 영생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요한이 회개의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은 참된 것이었습니다. 요한의 책망을 듣고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진실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진실한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요한의 세례에는 예수님의 이 구원의 사역이 어떤 것인지를 아는 것이 부족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이 아직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임을 믿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는 아직 영적인 복된 생명을 체험적으로 알지 못하였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소망하도록 하는 그런 영적인 이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고 그를 믿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영생을 얻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35절과 36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요한은 이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는 것, 그것을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에게 와서 말씀을 듣고 깨닫고 죄를 회개하는 것도, 그래서 하나님의 그 구원을 소망하는 것도 귀한 것이지만, 그러나 자기에게 오는 것보다 예수님에게 나아갈 때에 예수님께서 영생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는 자신보다 사람들이 다 예수님에게 나아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영생을 얻어야 한다는 것을 그는 소망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알고 있었고 자신이 전한 모든 복음의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의 영혼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이름은 사라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남아있어야 한다는 것을 그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된 사역자의 모습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역자들은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그가 아무리 말에 능력이 있고 사랑의 은사가 있고 사람들의 마음을 이끌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사역자들은 결코 성도들이 자기를 바라보도록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과 같이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게 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을 깨닫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영혼이 구원 얻는 확신에 이를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하는 것이 진정한 사역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참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떤 사람들이 자기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해주어서 그것을 듣고 깨달았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사람을 추종하거나 사람을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 생명을 준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를 우리 마음 가운데 깨닫고 그분을 붙들고 우리 마음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남아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의 이름은 다 사라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신지 그의 사랑과 그의 구원의 은혜와 그의 십자가의 공로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보배로운 것으로 남아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참된 기독교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요한이 가진 복음에 대한 확신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우리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헛된 자기 인정의 욕망과 우상 숭배와 같이 사람을 추종하는 마음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에게 기쁨과 만족을 주시는 분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알고 그를 따르고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랑의 친구들에게 있는 기쁨이 우리가 누려야 할 기쁨의 몫이고 진정한 성도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우상 숭배의 죄에서 지키고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참된 기독교의 복음 안에 거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